예,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그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게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최선 안에 살기를 원하신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선도 있고요. 차선도 있고 차차 4차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원하시죠? 예, 최선을 원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자, 위의 내용은 개역 개정이고요. 쉬운 성경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조금 쉽죠? 예, 조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내려주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면요. 자, 하나님의 법칙의 삶이 있는데, 최선의 법칙입니다. 최선의 법칙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기적을 경험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막 길을 내시고 그러면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한 삶을 살다 보니,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축복의 삶이 있고요. 하나는 기적의 삶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삶은 삶 어떻습니까? 그냥 마귀한테 눌리는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눌려 살고요.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 분쟁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이 모든 건 뭐라고요? 마귀가 지금 다스려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길은요. 축복의 삶과 기적의 삶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삶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니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원해요. 너무 좋잖아요. 이 기적의 삶이. 자, 그런데 축복과 기적의 두 삶이 있는데 자, 하나는 기적이란 문이 있고요. 하나는 축복이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보지도 않고 그냥 기적의 문 앞으로 달려가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내용이에요. 그리로 우리 가야 돼요. 그러면 기적의 문은 뭐냐? 그거는 비상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완전히 그냥 다운되고 좌절되어 있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요. 기적으로 역사하는데 그 기적의 역사는요.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충만한데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적은요, 이 축복의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침체당하고 마귀에게 눌린 이런 삶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셔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적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마귀한테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냥 자연 법칙대로 놔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정의를 보면 그것이 자연 법칙이 대체되거나 잠시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손길로 하셨죠. 그래서 자연 법칙으로는요, 설명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법칙이 뭔가 하면요, 신명기서 28장 2절의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얘기. 자, 청종하다는 뜻이 뭐예요? 듣고 따르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방식이에요. 이걸 그냥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니, 이 세상의 자연법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을 그냥 자연법칙이라고 합시다. 일반 법칙인데요. 자, 그렇게 하고 신명기서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저렇게 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하면 8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따라와요. 이제 2절에 저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죠. 기적을 행하는 게. 자, 그래서 축복과 기적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있고 기적을 주시는 게 있는데 저게 한 예예요. 저게 무슨 예인가 하면 만나의 예예요. 자, 봅시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숙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기적의 산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만나를 처음엔 기대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나는 풍족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최소한의 공급이에요. 최소한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놓치고 그냥 최저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기적과 축복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축복의 삶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축복의 삶도 기적의 삶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마귀한테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기적을 겨우 맛보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더 좋은, 더 자연스럽고, 더 넘쳐나는 그 축복의 삶을 예배해 놨다고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이 좋아요. 우리가 잘못 갔을 때는 마귀한테 눌린 상황에서는 기적이라도 정말 좋지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고 축복의 삶이었다. 제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 얘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길을 이끄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기적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기적은 뭐예요? 이제 최소한의 축복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겨우 힘을 주게 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든 기적을 경험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뭘 목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일반적인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서도 뭘 해야 돼요? 축복의 길을 배워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저런 게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면 문이 열려요. 자, 이 축복의 길이 하나님의 최선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삶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더 하나님이 풍성한 길로 인도해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책임져줘요. 그 삶을 가는 게 뭐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지금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의 삶을 나는 뭐 이해도 못하겠고 모르겠어.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눌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한테 눌려서 살다가 끝나요. 이 슬픈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넘쳐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예전에 왜 적이 안 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냥 기복적으로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필요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 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이미 과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 그때 주시는 줄 알아.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미 완성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것까지도 모든 은혜로 공급해 놓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필요와 은혜들을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한 예를 들게요. 몸이 아파. 그냥 이게 그냥 늘 쉬운 예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얘기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게 설명하기 제일 편해요.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의 아우타람이 딱 잡고, 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제공해 놓은 것을 열심히 구했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공한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뭐하라는 겁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길대로 안 가면 몸이 아플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제공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 나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시킬 만한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가져갔어요. 왜? 우리가 아플 것을, 아파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마귀 밑에서는요,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하는 짓이잖아요.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초가 뭐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질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게 하려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놓으셨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해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는 게 더 쉬워요. 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달려나가는 게 더 유익해요. 그게 엄청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들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제시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인데 이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은요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뭐 부흥을 주세요. 우리를 행하여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기도가. 다시 볼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뭐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안 돼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초점을 놓치고 잘못된 기도더라고요. 그냥 아주 진실하고 간절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진실하다고 기도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대로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반복해서 같은 것을 기도하면서 애걸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것도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그 사람이 그냥 허위를 기도한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일 바울이 성경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아마 저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절박하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날 대개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시사 당신이 이미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좀 이해되시죠? 만일 바울이 삼층전가에 갔다 온 사람인데 그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면 만일 우리식으로 했다면 하나님 부흥케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마 그렇게 치유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뭐라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금 이해되시죠? 예. 저도 저거 보는 순간 야 내가 진짜 기도를 엉망으로 했고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우리 손을 들고 막 기도하기도 해요. 아주 그것도 간절하게 해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으면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을 여시사 당신이 이미 하신 일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완전히 달라요. 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부족해가 해놓고 하나님 쌀 주세요. 그럼 그때 쌀 주고 물 주세요. 그럼 물 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근심할 거리가 없었어요. 왜?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사단에 의해서 지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재창조를 하셨다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 지금 아직도 여기에 공중권세 잡고 다스려요. 여기에 우리를 놔뒀어요. 그럼 여기에 놔뒀으면 그럼 사단에게 또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이런 삶을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놨을까요? 능히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조건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능력도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친히 사단의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겪게 될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가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이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지와 계시형으로 발견하고 그걸 알아가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에 의한 사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 아까 17절 읽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저도 건성으로 그냥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 눈을 밝히사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르심의 소망했습니다. 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누구의 부르심이죠? 우리를 향한 건가요? 예수님을 향한 건가요? 저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를 자꾸 생각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신 소망이에요. 그렇죠? 문법을 잘 보세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장사되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뭐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아니에요. 좀 이해되세요? 저는 계속 저걸 그냥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생각 자꾸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서 계획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자유케 하고 마귀를 멸하고 성도들에게 권세를 줘서 승리케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성도들이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저에게는 뭐예요? 이미 저 부르심의 소망을 통하여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못 느껴.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성도 안에 엄청난 기업의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뭔지를 몰라 우리는.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차근차근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요요 현상이라고 있어요. 요요 현상이 뭐지요? 그 애들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탁 던지면은 내려갔다가 굴러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거 요요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래는 요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열심히 뭘 했어요. 뭘 먹고 했어요. 근데 그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원래. 원래 단어가 나올 때 저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걸 이제 각종 적용을 해요. 뭔가 하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굴곡이 많은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요요 현상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다고요? 굴곡이 심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때는 막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보는 것으로 자꾸 행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못 얻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일은요, 천국에서 누립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해 놓으신 일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 환경에서.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 안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받아요. 복음 안에서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걸. 몰라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영광을 주신 겁니다. 예, 이 땅에 주셨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 알게 하라. 아,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알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알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알고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알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은 엄청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받아. 어떤 사람은 못 받아.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누려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믿는 자에 따라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다 주기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알아가라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저기 20절의 핵심 뭐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지 아니하면 그 베푸신 걸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살리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조금만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성령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냥 질병? 그 못 이기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질병 못 이기겠냐고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똑같은 능력,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그 오셔서 뭐 해요? 모든 연약함, 질병 다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전에는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초신자만 있었어요. 그 초신자들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해서 질병을 무찌르고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병원은 뭡니까? 병원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을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굳이 차선의 길을 자꾸 선택해요. 왜? 믿음의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차선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우리에게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너는 내 자녀고 내 사랑받는 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 게 다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 모르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혜택을 못 봐요. 믿지 않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자기는 3층전까지 갔다 와서 다 알잖아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거의 다 알잖아요. 물론 더 알아가야 되지만 알고 나니까 어떻더라고요? 오, 하나님이 다 주셨네. 이미 다 축복하셨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 관심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속에 부활케 하는 그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의심 대신에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까?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애걸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해놓으신 건 너 믿어. 아니에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약속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보이시죠?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려면요. 자, 이제 육신의 문제인데요. 두 번째 큰 주제인데요.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기도해도 안 되네. 요렇게 말은 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응답이 오든가요? 많은 분들이 아, 기도해도 나는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믿음이 작은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뒤에 거 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요.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영에 먼저 역사해요. 하나님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봅시다. 우리의 혼과 몸은요. 느껴져요. 기쁨도 느끼고요. 아픈 것도 느끼고요. 뜨거운 것도 느껴요. 맛있는 것도 느껴져요. 즐거운 것도 느껴져요. 근데 영은요. 우리의 오감으로 체크를 못해요. 영의 영역은요.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우리 기능으로. 그런 구조예요. 우리 구조가.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의 영역을 설명하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영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영의 역사가 느낀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필요 없어요. 느끼면서 좋은 걸 따라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의 역사는요. 느낌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능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의 역사는 바로 말씀대로야.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믿으면 영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안 느껴져요. 치유된 게, 하나님, 아직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저게 21일 만에 달려온 천사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응답받는데 3주가 걸렸어요. 아니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요, 몇 초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이 와서 지연시키고 막고 방해를 놓고 그러는 바람에 21일 만에 왔어요.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이제 21일이 지나서 왔다.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연이.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즉시 응답을 해요. 어디서요? 영적인 영역에서. 근데 사단이 방해를 놓고요. 그 어간에 우리가 믿다가 중도 포기해. 또 어떤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을 안 하면 꽝이. 자, 사단이 방해를 놓고요. 내가 하다가 못 믿어. 의심해. 처음에는 믿습니다 했다가 안 믿어. 그건 꽝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길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수라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귀와 대왕에서 싸워서 그냥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합니까? 각종 의심을 집어넣고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 저와 여러분이 믿다가 그 생각을 따라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떤 전술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 놓으려 하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나 진실하면 돼. 난 간절하면 돼. 아니에요. 그걸 통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믿음의 법칙.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맞지요?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충실한 곡식이에요. 자, 이 땅에서도 이런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법칙도요. 어떻습니까? 일단 싹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이삭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가 와요. 저게요, 한순간에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서서히 올 수도 있어요. 영적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싹이 나고 있는 상황에 충실한 곡식을 기다리니까 될 일이 뭡니까? 안 되지요. 싹이 날 수준까지만 지금 자기 믿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이삭이 자랄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충실한 곡식이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게 우리가 지금 평소에 믿음으로 선 사람은요, 저기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요. 저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서서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결말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해보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왜? 영적인 역사에서는 하나님 그대로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간구를 그대로 들으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안 느껴져요, 우리.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자, 우리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믿음에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하나님, 저는 처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 겁니다. 말하면 그대로 된다 했어요. 저 사람은 내 겁니다. 이랬어요. 자, 무엇이든지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지요? 네, 이런 게 무엇이든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안에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약속 안에서 이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은혜 안에서 구한 것은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아직 안 느껴져. 그래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줄을 믿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허무맹랑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많이 묵상하고 깨달을 해야 돼요. 그 앞에는 뭐예요? 너희가 산을 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줄을 믿으래. 참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 세상엔 말이 안 돼, 이게.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계속 묵상하고요. 또 제가 준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근데 그 작업도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또 기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 제가 아는 건 답해드리고 제가 모르면 저도 연구하고 찾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것도 좋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하나 저게 뭘 말하는지를 접수를 하셔야 돼.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예가 이거예요. 저기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봤더니 저기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는 뭐 시절이 없어요. 다 이렇게 물론 어떤 시절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사시사철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뭐라고? 너는 이제부터 열매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길로 가는데 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어이,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네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삼보고 뭐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너는 이제 열매를 못 맺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네요. 그 예수님이 의심했다 합시다. 그럼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 말은요. 씨앗이 돼요. 그게요. 자라요. 결과가 와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선포하면 그게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과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은 씨가 아니고요. 우리의 말도 씨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지 불신의 말을 하면요. 불신의 열매를 거둬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해요. 이제는 말을 선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거는 드러나는 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명의 반대라는 것을 볼 텐데요. 뭐가요? 육신이 생명의 반대라고요. 육신, 육신이 생명의 반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이 육신에 속했다고 이렇게 부르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요? 보는 대로 살잖아요. 자, 봅시다. 문자적으로 볼 때 육신이라는 단어는 육에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육고기 할 때 육자 그런 뜻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밑에 살이 있잖아요. 요 의미를 뭐라 그래요? 육신이라 그래요. 육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어떤 그리스도인 보고 야, 너는 참 육신적이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육신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육신적이라는 것은 오감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그냥 눈, 귀, 코, 입, 손 이렇게 다섯 가지 촉각 있잖아요. 혀, 맛보는 거. 이게 오감이거든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느끼면 확인이 돼. 그 있는 걸 알아.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느껴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으로 보고 또 들려지고 만져지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 맞아. 확인해서 살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혼과 영의 영역의 것이야. 나는 영의 하나님이야. 영의 영역도 너가 계산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 영의 영역은 안 느껴져요. 오감으로 못 느껴. 그거는 뭐예요? 말씀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하면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이 뜻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확인된 것만 듣고 확인된 것만 따라가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요.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구조로. 그럼 영적인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적인 영역의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으면 영적인 역사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감으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게 생명의 반대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와요. 자,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그거는. 사망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주요 원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망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인기가 있어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망이에요. 그 열매 없어요. 이 생명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감으로 사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저 자동차 오는데 영적으로 믿습니다. 이럽니까? 아, 그건 피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약속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은혜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누려야 돼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인기가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 열매 없어요. 그걸 끝나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완전히 애고집이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좀 넘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은 것이 뭐냐를 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심은 게 뭔가 하면요. 자, 제가 여러분 집에 갔더니 옥상에 갔더니까 이렇게 토마토가 열렸어. 어이고 성도님 몇 개월 전에 토마토 심었었네요? 이렇게 얘기돼요. 그렇죠? 저 그 현장에 안 가봐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뭘 심은지 알아요. 그 얘기죠. 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뭘 심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심지 말고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예, 이 땅의 방식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놈 것을 내비시 받아들여.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고요.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난 그대로 가. 계속 선포하고 막아서 그 생각을 거부해. 떠나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걸 계속 붙들고 가면 여러분은 영의 생명을 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열매가 그대로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으라고요. 영의 것이 생명이라고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력이 엄청난데 역사함이 엄청난데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능력 다 경험하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분량만큼은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하노라. 그의 능력이 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위치가요. 권세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초자연적으로 살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래서 우리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감이란 입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입장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믿음이란 우리가 육신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접근할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접근할까? 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린 뭔지 아직 자세히 몰라요.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근데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리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보여.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헤매고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참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누리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삶.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 말씀을.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은 안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영역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생명이 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역사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역사합니다. 예, 영적인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